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들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학교 다닐 때 이맘때쯤이면 유행성 눈병이 돌곤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여름철 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 각막 개양이 나타나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외출 후뿐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네요. 통일로 가는 길 오늘 방송 소개해 드릴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하는 헌법인 민주주의에서는 프랑스 혁명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 황지선 작가와 함께하는 녹색창 키워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북미 판문점 회담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갑니다. 통일로 가는 길 박주희입니다. 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 속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드디어 프랑스 시민혁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프랑스 시민혁명의 배경, 전개 과정, 그 결과 등장한 인권 선언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프랑스 시민혁명은 불평등한 제도에 대한 사람들이 불만, 국가 재정의 위기, 인민주권 사상과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죠.
네, 온갖 특권을 누리는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자신들에게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게 불만이었던 프랑스 제3신분인 평민층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난 프랑스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고 왕 루이 16세도 한 발 물러나 봉건제의 폐지를 인정하게 됐죠.
네.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민들로 구성된 국민의회에서는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고 왕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절대왕정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이렇게 왕의 권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루이 16세도 찹찹했을 것 같아요.
네, 왕들은 오랫동안 절대권력을 누려왔기에 루이 16세도 이러한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왕은 곧 국가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이 권력을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주변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고자 했고요. 1791년 6월 그는 일단 프랑스를 탈출하려는 시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시민들에게 발각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중들은 또다시 분노했고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도망쳐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부터 구하려고 하는 모임새가 정말 어이없어 보이네요. 저는 여기서 우리 조선 역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조선에서도 내부적으로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도자가 이를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에 기대어 진압만 하려고 했잖아요.
네. 방송원님께 말씀하신 역사적 사건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인 것 같은데요. 우선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조선의 자주독립, 입헌군주제, 삼권분립, 신분제 폐지 등을 추구한 근대적인 개혁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비롯한 그 나라의 지도부는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고 외세의 도움부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혁 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고 외세의 간섭만 더 강해진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의 경우 농민, 즉 일반 백성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지방 관리의 횡포와 외세의 간섭에 맞서서 농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농민들은 신분제 폐지, 토지의 평균 분작, 외세의 침략 반대 등의 사회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조선 정부는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농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또다시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여 이러한 개혁운동을 진압해버렸습니다.
루이 16세는 왕이 곧 국가다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라는 거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잖아요. 왕은 개인이지만 국민은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잡혀 있어서 그 나라에서 문제가 터지면 국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자꾸 외세를 끌어들일까? 이것이 가장 무능한 왕의 본보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왕 루이 16세도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조선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성공으로 막을 내리는지 궁금해져요.
그러면 다시 프랑스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1791년 9월 국민의회는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합니다.
입헌군주제란 왕이 더 이상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헌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를 말하죠.
네. 이에 따라 왕은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한 관료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 헌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헌법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선거권이 소득 금액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헌법은 1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프랑스 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프랑스를 탈출하려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잖아요.
루이 16세는 살기 위해 프랑스를 탈출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혁명을 효율적으로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이 16세의 탈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주변 나라들이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 일어난 혁명인데 주변 나라들이 왜 간섭하는 건가요?
당시 주변 나라들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물결이 자기 나라까지 들어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추구한 것은 절대 왕권의 폐지와 입헌군주제 및 인민주권의 수립인데요. 이런 물결이 주변 나라로 퍼지게 되면 각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왕과 온갖 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시민들도 자각하고 혁명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던 거네요. 사실 프랑스 시민혁명도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내전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간 전쟁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1792년 주변 나라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반혁명연합군을 결성하고 프랑스를 공격하는데요. 전쟁 초반에는 프랑스 혁명군이 계속 패했고 이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혁명 군대가 조직되어 프랑스 파리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마르세유라는 지역에서 결집된 혁명군이 파리로 행진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게 바로 라 마르세예즈입니다.
라 마르세예즈라면 현재 프랑스의 국가 맞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국가를 들어봤잖아요. 가사 자체가 정말 과격하고 노래도 웅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조국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로 향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각지에서 모여든 혁명군들은 반혁명연합군에 맞서 싸웠고 혁명정부를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2년 9월 드디어 왕정이 폐지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화국은 공화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네. 공화제는 군주 독재에 반하는 인민 주권에 의한 공동의 정치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왕이 없는 나라, 공화국이 되고요. 1793년 1월 21일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요. 방송원님은 단두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들어도 봤고요. 북한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에서 단두대에서 뭐 조선의 혁명가들이 처형되는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네, 이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목을 자르는 형을 집행할 때 사용된 사형기구인데요. 높은 꼭대기에 칼날을 매달았다가 떨어뜨리는 형식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실제로 북한에서 많이 그 주민들이 많이 부르는 북한 혁명 가요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느라 감옥아 단두대야 뭐 이런 이것이 이별의 노래란다. 이걸 어릴 적부터 불러가지고 아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놈들에 의해서 그 단두대에서 많이 희생됐구나 이런 걸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네. 이 루이 16세 말고도 시민혁명을 반대하여 인민의 적으로 규정된 성직자, 귀족들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되고요. 이 단두대는 혁명적 극단주의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극단주의의 상징이란 말이 너무 예, 공감이 되는데요. 그 물론 우리가 서로가 이제 혁명을 하고 투쟁을 하다 보면 서로가 뜻이 맞지 않고 이념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자기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에 관계된 건데 그걸 자기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칼로 목을 자르고 이런 것은 정말 극단주의적인 정말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네. 이렇게 프랑스는 혁명 정부가 새롭게 수립되고 왕정 폐지 및 공화정 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프랑스 시민혁명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까도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내가 언급을 했는데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려면 우리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가정에서 힘을 합쳐서 소랭이, 양동이를 동원해서 물을 부어서 그 불을 꺼야 되겠는데 섬에 있는 도적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불을 꺼달라. 그러면 그 불이 꺼지겠어요? 그 불을 끄면서 그 안에 있던 재산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겠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조선 역사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이렇게 정말 답답한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서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닌데요. 새롭게 프랑스 공화정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의 정치가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프랑스가 다시 한번 혼란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혁명의 성공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혁명 성공 이후 국가의 안정화, 정상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혁명 이후 프랑스에 찾아온 혼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조미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